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신체적인 박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내용을 어지럽히는 그 상황이 바로 교회에게 가장 중대한 유혹이라고 또 위협이라고 난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유혹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밖에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넘어지기 쉽고 더 교묘한 그런 유혹들은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유혹이나 또 압박이나 또 핍박 등은 비교적 구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좀 원색적이고 또 그 자체의 구분점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과 무엇이 어떻게 어긋나고 또 우리와 차별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을 분간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핍박과 또 압력은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은밀하면서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유혹과 그런 난관들이 사실은 더 교회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잘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살짝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의 그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이 지역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잘 알 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혹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들이 포함되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뭐 에베소서, 로마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했을 때 어떤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현상교회가 속한 것처럼 경기 북로에 해가지고 현상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일산에 또 다른 지역에 막 있는 모든 여러 교회들이 다 포함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으면은 이거는 어떤 특정 한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떤 특정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특정 교회가 속한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다 포함되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시들은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4장부터 쭉 보면은 16장까지 좀 많이 등장하는 도시들인데 대체로 가장 유명한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에서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바울이 안증뱅이를 고치니까 신들이 우리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섬기려고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온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바울이 거기까지 갔다고 하면서 엄청난 열심으로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거기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환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환난과 또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환난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이제 처음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마침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주 강조되는 중심 주제인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내용이 막 논란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니까 거기 교회 전부가 다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파가 와가지고 할례파 신자들이 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니까 그 지역의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 같은 곳으로 보내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을 정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까지 보냅니다. 거기 가서도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자들이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거면은 할례도 행하고 모세율법도 지키라고 명하십시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열띤 논쟁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장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결의하냐면은 아니다. 바울의 사역도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무슨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까지 지우려고 하느냐, 우리도 못 지키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니다.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할례받으라고 거짓 교훈 전파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 구약의 멍에를 메우지도 말아라.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벼운 것인데 그것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전송하면서 이거 틀린 내용이니까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내용에서, 그런 배경에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사실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러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서신서인데 그런 배경에는 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과거 얼마 전까지 그런 유혹이 있었던 내용이 이 지방에까지 퍼졌다는 걸 듣고 나서 쓴 서신서입니다. 아니 그 내용이 잠잠해진 줄 알았더니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인 5장 첫 번째 그 5장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네. 그래서 이 말은 신약 시대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옛 언약의 표인 할례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여긴다면은 너희는 새로운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자란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옛 언약의 표를 중히 여기느냐? 이미 이루어진 그 언약의 표를 그리스도를 무시한 채 받으려 한다면은 너희는 너희 행위대로 너희가 그 받는 할례대로 그 옛 언약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아직도 할례에 속한 자고 아직도 그 할례가 대표하고 있는 율법 행위에 종속된 상태에 들어가겠다고 자청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만일 너희가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할례를 내 육체에 받으면서 그것이 내 구원의 필요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너희는 지금 구약에 속한 자들이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다. 너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로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했을 때 이 말은 조금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는 모모로부터 의무로부터 그러니까 모모의 의무로부터 놓인다. 무엇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이 되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또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느냐? 할례를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의무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효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단 말입니다. 너희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로마서는 이 동일한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원리대로라면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란 것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원리인데 너희 행위는 지금 어떠한 것이냐면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남편이 내 남편인 것처럼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새 남편이시고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옛 남편이고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던 그 율법의 원리로 되돌아가서 거기에 속한 자가 되고자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교훈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에게서 자유롭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5절에서 말합니다. 5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육체에 요구하는 것인데 그 육체에 속한 율법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인하여서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자유와 부활을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따라서란 말도 사실은 믿음을 따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똑같이 갈라디아서 앞에 문맥인 갈라디아서 3장 부분에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부터냐 혹은 행위로 부터냐 그 말을 할 때 똑같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부터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터다 했을 때 그 부터입니다. 뭐뭐로 부터 그 말이 다시 사용돼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부터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또 믿음으로부터 하니까 당연히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 구원과 의의 소망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나 혹은 무할례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효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도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받은 자는 할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또 언약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무할례자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했어요. 나는 구원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마치 이사야서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고자다. 나는 이방인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갈라내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죠. 내 안식일을 굳게 잡고 지키는 고자들은 내가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이름을 줄 것이다. 영원히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그 원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순간부터는 정말로 그게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율법이 뭔가 안 좋은 것처럼 율법이 뭔가 더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옛 구약에서부터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은 때가 구약이기 때문에 그때 신자들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종노릇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신약과 구약은 구원의 원리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구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도 그 백성들도 다윗도 구약의 인물들은 다 앞으로 오셔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정말로 속량하실 그 성취를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미완성의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그들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마저도 모세마저도 죽었을 때조차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자기 백성을 그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고 종노릇하고 그 죄의 선포에서 나는 항상 자유롭지 못한 자고 죽은 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갈라디아 교회의 너희는 신약에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저주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까지도 이제는 그 바라봤던 믿음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너희는 다시 구약의 종노릇하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왜 다시 아직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혹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율법에 집착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미혹에 넘어가냔 말이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는 바울이 전한 대로 우리는 사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효력을 그 저주와 모든 요구를 작용한다고 내가 분명히 가르쳤는데 왜 그 가르침을 이같이 속히 버렸냐는 말입니다. 다른 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권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권면은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권면이 아니라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도둑의 음성이고 잡아서 죽이려는 자의 음성이고 사꾼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거짓된 교훈이 교회 안에서 퍼져나간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것은 이제 유월절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는 그 율법에서 비롯된 비유인데 그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또 혹은 거짓된 교훈을 상징하는데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거짓 교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이 할례파들의 가르침 그것이 너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퍼지고 퍼져서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또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이 갈라디아 교회는 결국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이 바울의 권면을 다시 받아들일 줄을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신자에게 가지는 목회자의 신뢰입니다.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에게 이러한 신뢰가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 받아들인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자의 음성을 너희가 듣고 돌이킬 줄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10절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먼저 나온 내용인데요. 1장에서는 너희에게 혹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누구라도 그것이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 존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존재는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할례파들의 거짓 교훈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아주 정말 악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잘 봐라. 내가 만약에 그 거짓 교사들처럼 할례를 지금까지 전했다면은 어찌하여 내가 지금까지 받는 환난이 박해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환난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충만해서 쫓아다니면서 돌로 치고 박해하고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교회의 악감정을 품게 만들고 바울이 핍박하게 만들었죠. 그 환난을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과 동일한 환난을 받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신봉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할례 그것을 믿는 자들이니 이 세상에서 그런 환난이 계속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앞선 구절에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환난을 배경에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성취를 믿었더니 받은 그 박해, 그것을 이제 와서 헛된 것으로 치부하고 배교하려느냐? 이제 와서 그것이 헛된 것처럼 헛되이 정말 박해받고 어차피 그것은 진리에 속한 게 아닌 것처럼 버리려느냐? 헛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가 박해받은 것은 진리에 의한 진리에 속한 자로서 받은 박해니 견디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만약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온통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로 가득하니 당연히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은 할례를 전파했다면 환영하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까지 환난받고 박해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십자가의 걸림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십자가의 걸림돌, 그것은 할례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그 육체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해진 것이다 라고 전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뭐라고? 내가 자랑한 것이 헛되다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헛되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고 박해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에 속한 자들이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사실 여기서 보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여 너희가 스스로 그런 거짓 교사들은 잘라버려라 베어버려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저주의 선포입니다. 원래는 어떤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잘라내버려질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자청해서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냥 구원의 길에서 베어버려서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릴지어다 라는 저주의 선포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신명기 23장에서 헬라어로 신명기를 번역할 때 음경, 남자의 성기가 잘려나간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서 번역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단순히 배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의 성기가 잘려나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한 자들, 성기의 포피를 베어서 그것으로 자랑하려는 자들, 멋대로 가봐라. 계속 가봐라. 아예 성기가 잘려버릴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라는 바울의 무서운 복음에 근거한 선포입니다. 저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복음 내 내용처럼 육체로 인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교훈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경고하는 것이 유대인의 할례요 율법이겠습니까? 신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할례로 포장하지 않겠죠. 오늘날에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열심, 그리고 나름의 개혁교회라고 자랑하면서 나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야.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줄줄 외워. 우리 교회는 도르트 신조. 다 고백해. 칼케돈 신조. 다 알아. 우린 개혁교회야. 시편 찬송 불러. 이것 자체로 자랑하는 자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 자랑하면은 그것은 율법의 자랑과 똑같습니다. 육체에 의한 자랑이고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겉으로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자들을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절대 우린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만 부른다고 해서 개혁교회도 아니고 신주를 고백한다고 해서 개혁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현상교회가 잘 배워왔지만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알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내 안에 품고 자랑하는 것이지 정작 껍데기는 자랑하면서 속을까 봤더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내용만 가득하고 말하는 교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탕발림된 독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정말 개혁교회를 진실로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정말 겉표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바울을 따라서 내가 시편 찬송이 아니라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정작 인정하시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랐구나 그리스도의 할례가 네 마음에 있구나 하는 그 평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나 어떤 다른 겉으로 보이는 표면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정말 진정한 개혁교회로서 우리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와 능력으로 자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